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일본 3자 정상회담이 다음 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 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3국 간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등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3자 회담 이후에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의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30여 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구테우스 총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이 남북정상 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주는 선언을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중앙아메리카 카리브 제도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교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이익과 바람에 따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중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며 타이완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도미니카 공화국은 타이완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수교를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들 나라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 만료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과 해당 국가들은 추가 유예나 영구 면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등은 영구 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과 타결한 무역 개정 협상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의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국방부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몇 주 전에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이란은 핵합의 이후에도 나중을 위해서 핵 프로그램 관련 지식을 계속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미국이 핵 합의를 파기하면 더 높은 단계의 우라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 총장은 어제 기술적으로 이란은 핵 합의 이전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우라늄을 생산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점을 깨닫고 핵 합의를 유지하길 바란다며 이란은 단지 엄포를 놓는 게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박형수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다며 제3국이 아닌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looking at that as a potential site. Yes, I think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 think it would be a great.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최대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민간 단체가 주최하는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탈북자를 소개하는 동영상 네 편을 공개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또 북부 산간 지역으로는 눈도 예상됩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지역에 따라 1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0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가 0.5에서 4m,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이 미북 정상회담 개최 후보지로 고려되고 있다며 제3국이 아닌 현장에서 일이 진행되는 것이 마음에 든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성공은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 약속 등을 과거 어느 때보다 오랫동안 지켜오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위터에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는 흥미로운 생각이었고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Well, it was an interesting thought, and I had that thought. We're looking at various countries, including Singapore. And we are also talking.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공동으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을 비무장지대에서 열 생각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싱가포르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비무장지대에 있는 판문점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으로 정할 가능성도 논의했고 이를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는 좋아하지 않고 일부는 매우 좋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생각을 밖으로 꺼내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많은 나라들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고려되고 있다며 하지만 남북한 접경지역인 판문점 자유의 집이나 평화의 집이 제3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하지 않는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단지 물어보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했고 문 대통령을 통해 미국은 북한과 연결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I also told President Moon and through President Moon we connected with North Korea.
판문점에서 회담을 개최하는 것 중 마음에 드는 점은 문제가 실제로 벌어지는 곳에서 진행한다는 점이라는 겁니다. 이어 일이 잘 풀린다면 제3국이 아닌 현장에서 위대한 기념 행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큰 행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를 이뤄낼 가능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It has the chance to be a big event. And the United States, I was talking to John Bolton about this a little while ago. The United States has never been closer to potentially having.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으며 많은 긍정적인 일들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고 자신은 혹시 많은 일들이 바뀔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해왔다며 김정은이 매우 개방적이고 솔직했다고 말했습니다.
So we'll see what happens. You know, I often say, who knows? Who knows? Maybe a lot of things change. But Kim Jong-un.
김정은이 큰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과 개발을 하지 않는 점,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김정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오랫동안 자신의 말에 부합되는 행동을 보여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매우 흥미롭고 일이 잘 해결되면 위대한 기념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we are looking at that as a potential site. Yes, I think it would be very interesting. I think it would be a great celebration if it works out well. And if it doesn't work out well,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것이 앞으로 가게 될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the summit is going to happen. They very much want it. We certainly would like to see it. I think the summit will happen. And personally, I think it's going to be a success, but we'll see.
북한은 회담을 매우 원하며 미국 역시 회담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다는 겁니다. 이어 회담은 열릴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켜보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성공하지 않는다면 정중하게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며 이는 매우 간단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질문에 핵무기들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란 핵협상 폐기가 북한에 안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하면서 매우 올바른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최대 압박을 주문했습니다. 북한과 대립 양상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충분하며 김정은의 모든 행동들은 포괄적 독재자라는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의 반응을 이재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가 없다면 과거의 노력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28일 트위터를 통해 남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미한동맹은 압박을 최대화하는 정책을 지속해야 하고 변해야 하는 건 북한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친구이자 동맹이고 철통 같은 미한동맹은 계속 유지된다며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번영하는 통일된 한반도를 이루기 위한 한국 정부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중진인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분명히 하기 위해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크루즈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남북회담의 결과와 관련해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김정은의 어떤 약속도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며 이는 과거 김정은이 보인 기만의 행적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의 회담은 고무적인 신호지만 미국과 동맹국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않고 최대 압박 캠페인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상원 군사위 소속인 댄 설리반 공화당 상원 의원도 27일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에서 극적인 뉴스들이 나오며 미국과 전 세계에 이목을 끌었지만 북한 정권은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어떤 합의도 준수한 적이 없다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설리반 의원은 또 곧 다가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 협상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려는 어떤 시도도 미국은 거절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협상이 불가능한 항목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합법적으로 배치된 주한미군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과 거래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정보위 소속인 로이 블런트 공화당 의원은 김정은의 태도를 경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블런트 의원은 29일 MBC 방송에 출연해 김정은이 언론의 관심을 끄는 데 매우 자신 있어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김정은의 모든 행동들은 그가 포괄적인 독재자라는 맥락에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은 힘이 넘치고 나이가 그리 많지도 않으며 세상에 많이 노출된 적이 없다며 핵무기를 실험하기엔 매우 위험한 조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의도에 매우 회의적일 필요가 있다며 북핵 프로그램 등에 대한 검증은 절대적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한미군 주둔을 지속시키는 것은 중추가 되는 부분으로 미국은 이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아담 시프 의원은 북한과 대립구도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시프 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은 과거 오랫동안 대립과 화해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갔다며 북한이 진지한지 시험해볼 기회를 잡아야겠지만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대립구도로 다시 돌아간다면 이때 미국은 동맹국들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균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직 한국의 통일부 장관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가 없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습니다. 또 과도한 축제 분위기를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함재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이 미북 대화로 연결되는 길목에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주고받은 것은 미국과 북한이 하는 것이지 나만이 줄 게 없잖아요. 관계 정상화, 적대관계 해소, 뭐 이 모든 것들 미국과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비핵화, 핵 없는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데 합의하면은 물꼬를 터준 것이죠. 네.
임 전 장관은 1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남과 북이 아닌 미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야 할 문제라며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는 일각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성공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했던 임 전 장관은 이번 남북 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 환영 만찬에 초청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북측 참석자들과 만나기도 했습니다. 임 전 장관은 김 위원장의 결단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런 분위기가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희망했습니다.
상당히 전향적이고 젊은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서방 세계에서 7년인가 8년인가 살았던 사람이나 서방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개방적이고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라고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죠.
노무현 정부 통일부 장관이었던 정동영 현 국회의원도 이날 BOA에 두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비핵화 수준이 완전한 비핵화라며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와 핵 없는 한반도의 개념을 정리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핵 없는 한반도는 92년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명시된 대로 한반도 내 핵무기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재처리 시설을 두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사회의 성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며 전반적으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강인덕 전 장관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의 의미가 모호한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핵 문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완전한 그 폐기 문제를 얘기했지만 그게 무슨 뭘 뜻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비핵화 문제가 한반도의 비핵화는 자꾸 혼돈됐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문제된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강 전 장관은 정상회담의 형식이 나름대로 잘 갖춰졌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내용에 있어선 신중을 기해야만 할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남은 문제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회담에서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며 특히 비핵화가 어떻게 실현될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남북 정상 간 합의 내용도 상당 부분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한국 내 평화 분위기에 있어서도 다소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평화 분위기만 지금 확산이 됐어요. 평화는 말로 실현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협정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건 뭐 과거에 뮌헨 회담에서 히틀러한테 속았던 첸버린 대표적인 예지만은 협정 하나로 평화가 온 것과 같은 이 판문점 선언이 마치 평화를 일으킨 것 같은 이런 착각을 지금 일으키고 있단 말이죠. 이 평화를 유지하려면 강력한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이 필요한데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되겠죠. 이건 대단히 위험스러운 일이죠.
또 보수파의 주장을 단순히 전쟁을 하겠다거나 반평화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를 주의해야 한다며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는 것을 단순히 평화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폄하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6일째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이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긴장도 고조가 됐었고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선제 공격 뭐 이런 얘기들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더욱더 이번 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그 안정적으로 앞으로 갖고 나가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 폐기는 물론 경제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남북 연락사무소 등 합의 내용을 잘 실천한다면 단순히 한반도의 안정을 넘어 통일이라는 어려운 목표를 향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류 전 장관은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내부 사정, 동북아를 포함한 국제 정세 등 앞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분단 73년이라는 것이 단순히 숫자로서의 73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 분단 구조라고 하는 것이 남북 두 사회 또 한반도 전체 또 동북아 전체 이것들이 아주 깊이 각인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분단 구조를 이렇게 드러낸다는 것이 그걸 다른 어떤 평화로운 질서 또는 구조를 이렇게 바꾼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류 전 장관은 축제 분위기에 도치되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며 좀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앞으로의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합의된 내용도 현실성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문제 역시 미북 정상회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 다소 선언적으로 합의한 남북 정상의 비핵화 관련 내용을 잘했다 못했다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가 대북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맞아서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4편을 공개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 자유연합과 서울의 탈북자들이 함께하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가 지난 28일 서울에서 일주일 일정으로 시작된 가운데 미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이 행사에 맞춰 탈북자들을 소개하는 동영상 4편을 공개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자유주간을 축하하는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존엄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탈북자들을 통해 김정은 정권의 잔인성을 조명했습니다. 탈북자 지성호 씨의 말입니다.
제가 북한을 탈출하기로 결심했던 것은 이제 2000년도인데요. 북한에 살 때는 정말 이제 지옥 같은 삶을 이제 살았습니다.
특히 어릴 때 먹을 것을 구하다가 기차에서 떨어져 한쪽 팔과 다리를 잃은 상태로 중국에 갔다가 붙잡혀 강제 북송된 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 한국으로 탈출할 결심을 굳혔다고 말했습니다. 지 씨는 올해 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연설에 초청돼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소개할 때 목발을 치켜든 것은 북한 정권은 장애인인 자신이 죽기를 바랐지만 자신은 살아남아 미 대통령 국정연설에 참석했다는 것을 외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출신의 탈북자 정광일 씨는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모진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그날부터 별의별 고문을 다 받았습니다. 뭐 물고문, 전기고문, 그다음 강목으로 구타도 당했고요.
정 씨는 9개월 동안 고문을 당하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간첩 행위를 했다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3년간 정치범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고통받던 정 씨는 간첩이 아님이 밝혀져 풀려났지만 억울해서 더 이상 북한에 살 수가 없어 북한을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하고 있는 정 씨는 북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노예같이 살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 여성 박사 1호로 널리 알려진 이혜란 씨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는 그 어떤 계층에 상관없이 지금 그 식량권을 위협받고 있고 생존권에 상당한 그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권이 이제 나쁜데.
또한 정치범 수용소에 사람들이 재판도 받지 않은 채 끌려가고 있고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돼 고문과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북한의 인권 유린이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어떤 면에서 핵무기보다 더 급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비핵화 압박뿐 아니라 인권 개선을 위해서도 똑같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그레이스 유 씨는 지금도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 중국 청도에서 또 북송됐거든요. 중국에서 북송하는 걸 막아야 돼요.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 북한의 평화공세에 속으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유 씨는 북한 주민들이 바깥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지원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정부가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1일 북한 인권단체들은 쌀과 USB가 담긴 페트병을 북쪽으로 보내면서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한국통일부는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취지를 감안해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살포 중단에 적극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1일 B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남북정상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1일부터 전단 살포를 포함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단 살포 중단은 군사적 긴장 완화뿐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의 신변 안전과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는 민간단체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이번 사안에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당국자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근거해 과거 경찰의 전단 살포 제지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었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도 있지만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유발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한국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단체들은 전단 살포를 포함한 관련 활동을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날 탈북자 단체들은 강화도 앞바다에서 쌀 720kg과 각종 영상물과 음악이 복사된 USB, 성경책 등을 640개의 페트병에 담아 서해로 던졌습니다. 페트병들은 조류를 타고 북한 서해안 도시에 도달하게 됩니다. 김용화 탈북 난민 인권연합 회장은 BOA에 매월 2회씩 쌀 보내기 운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건 북한 주민들이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보내는 건데 정상들만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도 배는 똑같이 있는데 이 쌀 보내는 것까지 막는다는 거는 결국 두 정상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김 회장은 전단 살포 행위를 적대 행위로 규정한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했습니다.
적대 행위가 아니고 그거는 지금 탈북자 단체의 애환, 그 가슴에 서린 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앞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은 판문점 선언이 나온 직후 BOA에 관련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상학 북한인권단체 총연합 상임대표입니다.
대북전단 대통령 권한이 아닙니다. 대북전단은 민간단체에서, 특히 탈북자 민간단체에서, NGO단체에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보내나 마나 하니 안 하니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북한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대북전단은 계속 갈 겁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자입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여러 탈북민들이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미북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부각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판문점은 북한이 거짓으로 선전하는 조국 해방전쟁의 상징적 장소로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오면 미국이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고 선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김영건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탈북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지난 2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여러 탈북민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이 어떠냐고 물은 데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백악관 면담뿐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국정연설에도 초청돼 주목을 받았던 지성호 씨는 북한 정권의 선전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개최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뭐 선전용으로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북한 쪽에서는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쪽은 뭐 자국민들한테는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대로 뭐 보도를 하고 이야기하고 뭐 진실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전달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판문점에서 이제 뭐 최고 지도자가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만들어냈다고 이제 뭐 홍보를 할 것이고 아마 이제 그 북한은 나름대로 이제 홍보 방법까지도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판문점보다는 제주도도 좋고 또한 이제 뭐 아시아 나라의 또 제3국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분단의 상징적 장소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건 평화보다 수령의 위대함을 선전하기에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 대학에서 주체 사상을 가르쳤던 현인혜 씨는 미북 정상의 판문점 회담이 미국의 백기투항처럼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주석이 중국에 훈수를 두며 미국의 백기투항으로 선전하도록 조언한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자랑삼아 가르쳐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도 내 쪽으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복잡했다. 사이지가 미국하고 관계를 맺는 게 투항이다. 이런 오조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김일성이 아주 멋들어지게 답을 해줬다. 흰기를 들고 오는 거다.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오는 거다. 이렇게 해줘서 중국 내 여론을 수습해줬다. 중국이 체면을 세워줬다. 뭐 이렇게 그냥 강조했으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평양으로 오는 경우에는 맞아 북한에 항복해서 오는 거다. 이런 식의 선전이 먹히는 거죠.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북한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평양이 아니라서 다행이지만 판문점 역시 상황에 따라 그런 선전전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익명을 요구한 탈북민 오 씨도 판문점은 북한이 거짓 선전하는 조국 해방전쟁 승리의 상징적인 장소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역설적으로 북한의 내부 결속에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문점에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판문점은 북한이 그 조국 해방전쟁, 6.25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선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면 선전 공작이 걸립니다.
북한 정권은 내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선전할 것이기 때문에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이만한 행사가 없다고 여길 것이란 겁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6.25 한국전쟁을 일으키고도 미국이 침략했다고 거짓으로 교육하고 있고 7.27 정전기념일도 북한이 승리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가르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오 씨는 다양한 뉴스를 접하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북한은 관영방송을 통해 선전한 뒤 방송 차량이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끊임없이 선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세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이런 요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노예에서 좀 해방시켜달라. 미국은 노예를 해방시킨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서독 통일도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에 간다면 김정은 너 저거 장벽을 네 손으로 허물고 나와라. 국제사회로. 그때는 우리가 너 유엔에 찾아와도 다 만나고 다 국제사회 이론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런 걸 선포하시면 좋겠어요.
북한 15호 요독관리소 출신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도 우리가 이겼다는 걸 북한 정권이 판문점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정 대표는 특히 북한의 노동신문이 29일 미국식 민주주의를 비난한 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민들을 결속시키는 한편 미국식 민주주의와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주민들이 비교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인민 대중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 종신제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또 다른 탈북민 G 씨는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북한 정권의 책임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문점 회담을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제3국에서 협상하는 것보다 한반도에서 직접 하는 게 효과를 극대화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도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던 탈북민 5명은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광일 대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역설적으로 가치를 북한에 팔아 평화를 사고 북한 체제를 보장한 게 판문점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안보 장사를 했고 한국의 진보라는 인간들은 평화 장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거기에 끼운 그 어떤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 주민도 알 권리가 있어요. 합의 정상회담에 왜 그렇게 꼭 대북 전단에 대해서 방해를 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알 권리라는 건 꼭 있잖아요. 속된 말로 말하면 민주주의를 해가지고 그 어떤 평화를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지성호 씨는 누구나 종전과 평화를 바란다며 하지만 북한 정권이 세습 독재 정권, 유엔이 추구하는 가치인 인권과 법치가 없다는 것을 볼 때 판문점 선언에 의구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현인혜 씨는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컴플렉스를 풀어준 게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내가 세계에서 완전히 지금 사람 취급 못 받고 있구나. 이게 제일 컴플렉스 된 건데 중국에서 아주 굳진하게 대답해줬다고 한도동신문에 완전히 그 중국에서 얼마나 굳진했는가를 근데 남쪽에서도 자기를 국진이 대접했었는데 북한에서는 항상 자기네 대통령이 말하자면 김정일 동지를 남쪽 이민들도 우러러 바꾼다고 맨날 같이 선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갔는데 아 국진이 대접했었어. 국진 안내도 받았다는 거는 종훈이로서는 바라던 바예요. 남쪽에서도 나를 이렇게 존중했습니다. 내가 우리 조선 사람한테만 인정받는 게 아니다.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다. 이거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탈북민들은 북한 정권은 세계적인 선전선동의 대표 선수들이라며 많은 한국인이 거대한 쇼와 평화의 환상에 사로잡혀 북한 정권의 실체를 보지 못하는 게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이현서 씨는 하지만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남북정상회담 사진을 올리며 너무 감격적인 순간이라고 말해 다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탈북민이라서 무조건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들이 누리는 자유의 일부라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 정권의 진정성을 국제사회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탈북민 이민들이 제대로 해외여행, 여행도 아니고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여행기준 제대로 다니고 그리고 좀 자기 생계를 그 장사활동을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자유도 좀 주고 그 자기가 이런 것만큼 보수도 좀 가져가는 그 원초적인 그런 인권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나온 게 그 수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비어인 뉴스 김영걸입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계속했다고 이스라엘 정부가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같은 발표에 적극 호응했고요. 타이완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이었던 도미니카 공화국이 오늘 타이완과 외교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했고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수사와 관련된 질문 항목들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란이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을 진행해왔다. 이스라엘 정부가 밝힌 거네요.
네, 이란이 지난 2015년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기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합의했는데요. 이 약속을 어기고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한 사실을 숨겨왔다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란은 핵탄두 5개를 생산한다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총리가 강조했는데요. 이 네타냐후 총리가 텔 아비브에 있는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텔레비전 생중계 기자회견을 직접 진행했는데요. 네. 한 가지만 말하겠다. 이란은 엄청나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오늘 뗀 후에 이란이 2015년 핵 합의에 서명한 뒤에 비밀 핵무기의 자료를 숨기는 노력을 강화했고 2017년엔 수도 테헤란에 있는 비밀 저장소에 이 자료들을 축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비밀 저장소는 이란 당국자들 가운데서도 아주 극소수만 아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회견에서 그 자료들도 함께 공개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 요원들이 올 1월에 비밀 저장소를 습격해서 자료를 확보했다면서요. 5만 5천 쪽의 분량 문서, 또 다른 5만 5천 개 문서철, 그리고 CD 180여 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관련 문서와 사진, 동영상 일부를 회견 현장에서 보여줬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네, 이란이 지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 기밀사항 일부였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이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과학자 모후센 파크리자데가 2018년 올해에도 SPND라는 비밀 핵무기 개발 조직의 책임자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란이 2003년 끝난 핵무기 프로젝트를 몰래 계속해온 정황이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사찰을 받을 때도 거짓말을 하면서 숨겨왔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의 거짓말을 증명할 자료를 10만 건 이상 보유하고 있다고 네타냐후 총리가 덧붙였습니다.
네, 미국 정부로서는 뭐 적극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네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발표에 대해서요. 내가 100% 옳았다는 걸 보여준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7년 안에 이란은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7년이면 뭐 내일이나 마찬가지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7년이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핵무기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그런 기간이라는 건가요?
네, 이 핵합의의 이란 핵합의의 일몰 조항을 가리킨 말인데요.
네.
이 핵합의를 타결한 2015년으로부터 10년 뒤에, 그러니까 2025년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조항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따진다면 7년이 되는 거죠.
네.
이란이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진행해왔고 자료를 축적하고 있으니까 7년 뒤에는 자유롭게 핵무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최근까지도 이란 핵합의가 허점이 많다 이렇게 계속 비판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일몰 조항을 폐지하거나 손보고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테러 지원 활동을 규제하는 쪽으로 개정 협상이 안 되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지난 1월에 당사국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네.
다른 당사국들이 중재안을 내놨지만 이란 측은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안 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5년 타결 이후에 핵포기 대가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예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연장해왔는데요. 오는 12일 다시 돌아오는 유예 시한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핵합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 국무부에서도 이스라엘 측의 발표에 대한 그 평가를 내놨네요.
네, 마이크 폼페오 신임 미 국무장관이 이날 이스라엘이 공개한 자료들은 모두 진짜라면서요. 이란 핵합의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따라서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백악관도 별도 성명을 냈는데요. 이스라엘 측의 발표가 미국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과 일치한다면서 이란은 강력하고 은밀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보유한 바 있으며 이 사실을 숨기려고 노력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제사회의 반응도 좀 살펴보죠.
예, 국제사회의 반응은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회견에서 보여준 2003년에 이미 끝난 15년 전 핵 개발 자료였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비밀리에 실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을 뿐 그 근거는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란 핵합의 협상 과정에 참여한 이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가요. 오늘 일단 네타냐후 총리의 주장만으로 이란의 핵합의 준수를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보죠. 중국이 중미에 있는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과 수교를 했네요.
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오늘 베이징을 방문한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무장관과 기자회견을 통해서요, 국교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양측은 서명한 날부터 두 나라가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다고 밝히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다는 것과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수교 성명에 하나의 중국, 타이완을 언급한 이유가 있죠?
예, 도미니카는 타이완의 몇 안 되는 수교국이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자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나라들이 태교 타이완과는 단교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 뉴욕타임스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중국의 타이완 고립책이 강화된 결과 오늘 이 수교가 이루어진 걸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은 지난해 6월 타이완 수교국이던 그 중미 파나마와 수교한 데 이어서 이 도미니카와도 수교를 성사했는데요. 이래서 타이완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 곳은 전 세계 19개 나라만 남았습니다.
네, 타이완 당국으로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타이완 총통부가 즉각 항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중국의 금전 외교 공세 속에서 도미니카가 수교를 결정한 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는데요. 이어서 우리 정부는 타이완 정부는 절대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더욱 국가 이익 수호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금전 외교 공세 속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예, 도미니카 공화국은 북미와 남미 대륙 사이에 있는 카리브해 섬나라인데요. 수교에 앞서 중국 정부로부터 상당 규모의 경제 지원을 받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접한 파나마도 지난해 중국과 수교 직전에 10억 달러 규모의 직접 투자와 80억 달러 차관을 받았는데요. 경제 지원을 통해서 타이완 수교국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중국의 대외 행보를 타이완 당국이 비판한 겁니다.
네, 미국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에 전달한 질문 항목들이 공개됐다. 이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이 4월 30일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이 특검 측이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십 개에 달하는 질문을 전달했는데 이 사법 방해 혐의부터 러시아와의 내통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질문이 전달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밝혔습니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주로 사법방해 혐의에 집중됐는데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특검 측에서 건너간 질문에도 그러면 사법방해 관련 항목이 가장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법방해와 관련된 질문들은 대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 국장, 그리고 제프 세션스 현 연방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질문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플린 전 보좌관과 관련해서는 플린 전 보좌관이 러시아 대사와 통화한 것과 관련해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그를 둘러싼 의혹을 언론이 폭로했을 때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네.
그리고 플린 전 보좌관은 경제대개까지의 과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면해주고 그를 사면해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했는지 등입니다.
네.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최근 회고록을 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예, 이 코미 전 국장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코미 전 국장이 지난해 1월 6일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때 대통령이 보였던 반응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작년 2월 14일에 있었던 대통령과의 독대와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날 사람들을 물리치고 코미 전 국장을 독대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특검 측은 이 만남의 목적과 여기에서 한 말이 무엇인지 대통령 측에 물었습니다.
코미 전 국장과 관련해서 또 어떤 질문이 있었을까요?
예, 코미 전 국장이 해임되기 전에 연방의회 청문회에 나가서 했던 발언에 대한 또 대통령의 반응을 묻는 항목이 있고요. 역시 중요한 건 코미 전 국장을 언제 해고하기로 했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고 이 과정에 누가 관여했는가를 물었습니다.
네, 코미 전 국장 경질이요. 이 사법방해 수사에서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사건 아니었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코미 전 국장을 경질해서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네.
특검 질문은 또 코미 전 국장 경질 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 트위터와 언론 회견을 통해서 밝힌 경질 이유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문도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고 대응했는지, 그 결정을 철회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했는지, 세션스 장관 경질을 시도했는지 등의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질문도 있었습니까?
2016년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있었던 참모들과 러시아 측 대리인의 만남을 언제 알았고 이 만남에 대한 보도가 나가자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묻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로로 자기 참모들과 러시아 측에 접촉하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었고 여기에 얼마나 개입했는지 또 대선 기간 푸틴 대통령을 만나기로 했었는지 질문도 들어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는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기온은 18도, 남포 아침 기온 14도, 낮에는 17도, 신의주 아침 기온 12도, 낮 기온 20도, 중강 아침 기온 9도, 낮에는 13도, 강계 아침 기온 10도, 낮 기온은 14도입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15도, 낮 최고 17도, 개성 아침에는 15도, 낮에는 20도, 사리원 아침에는 15도, 낮 기온은 18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엔 눈도 예상됩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8도, 낮 최고 12도, 풍산 아침에는 5도, 낮에는 9도, 원산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 9도, 청진 아침 기온 7도, 낮 기온은 9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4m, 서해 북부 해상도 0.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5월 1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일본 3자 정상회담이 다음 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청와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9일 한중일 3자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당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6년 5개월 만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리 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만나 3국 간 실질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동북아 등 국제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이날 3자 회담 이후에 별도의 양자 회담을 열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중일이 순차적으로 열었던 3국 정상회의는 2015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뒤 중일 관계 경색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태 등으로 2년 반 동안 열리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유엔의 북한 핵실험장 폐쇄 현장에 함께해 확인하고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 과정에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30여 분 동안 전화통화를 하며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 한국과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거론하며 폐쇄 현장에 유엔이 함께 참가해 폐기를 확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문점 선언에 나타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평화지대화를 소개한 뒤 그 과정 또한 유엔이 참관하고 이행을 검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이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고 지지해주는 선언을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유엔의 군축 담당 책임자를 한국 정부와 협력하게 지정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언론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이를 유엔이 참관하는 것이라면 유엔 산하의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는 오늘 통화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아메리카 카리브 제도의 섬나라 도미니카 공화국이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오늘 베이징 다오이타이 국빈관에서 미구엘 말도나도 도미니카 공화국 외교장관과 기자회견을 열고 수교 수립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중국과 도미니카 공화국은 양국 국민의 이익과 바람에 따라 대사급 외교 관계를 맺는다면서 양국 정부는 주권과 영토를 상호 존중하고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화 공존의 원칙에 기초 위에 우호 관계를 발전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명에 따르면 도미니카 공화국은 세계에 오직 하나의 중국이 있고 중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며 타이완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미니카 공화국은 타이완과의 외교적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타이완 정부는 이와 관련해 중국이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수교를 위해 31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차관을 제공했다며 중국을 비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과 캐나다,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이들 나라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유예 조치 만료는 오늘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해당 국가들은 추가 유예나 영구 면제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럽연합 등은 영구 유예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는 앞서 한국과 타결한 무역 개정 협상에 따라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추가 관세를 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백악관은 어제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국의 핵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고 이스라엘이 주장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어제 국방부에서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된 연설을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증할 수많은 증거를 몇 주 전에 입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수천 개의 파일을 가지고 있고 이란은 핵합의 이후에도 나중을 위해 이 핵 프로그램 관련 지식을 계속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확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정보를 미국과 공유했고 프랑스와 독일 등과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